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어리둥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이하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마태복음 21장을 노래하면서 이런 행동은 왕의 입성 앞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왕의 입성을 두고 노래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그들은 노래하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큰 함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고소 현장에서 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재판장에 앉아있는 재판관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그 재판관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예수님을 그에게 내놓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빌라도는 거듭거듭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19장 4절에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또 6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짧은 18장의 내용과 19장의 내용에서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실, 그리고 또한 악인 대신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죄 없음을 발견하고도 세 번이나 죄 없다고 말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 이 사건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그 호소의 소리, 군중들의 소리에 압도되고 만 것입니다. 19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회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 소리 앞에서 마치 유대인들과 지도자를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못 박는 현장 앞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아주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합니다. 그 재패를 오늘 우리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또한 로마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언어는 라틴어일 것입니다. 제페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비록 이 사실은 빌라도가 조롱 섞인 말로 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빌라도를 통하여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듣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둘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트매라고 말합니다. 이 마트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지금 십자가로 보내는 그 길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로마의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까지 포함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맡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 위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을 끌어들인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넘겨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 위하여 넘겨받았던 이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두고서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또한 공간복음에 드러나 있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에 대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한이 좀 정확하지 못하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 요한이 빠뜨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성경을 바라보다가 두 공간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늘 말합니다만 성령께서 다르게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략하였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건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해서 성령께서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마 요한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빼버렸을 것이다, 기억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하였고 그 언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더 나아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어주었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지만 성경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공간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조롱했는지를 압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동일한 이 본문을 기록한 공간복음의 사건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성한 나이에 빨가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며 죄인의 어떤 인정함을 받으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자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런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십자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치의 십자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십자가를 주님은 들림의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높아짐의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두고서 높아짐이며 또한 치료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가운데서 지금 조금 돌아가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불뱀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뱀의 모양대로 노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뱀을 이제 장대에 달아 세웁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장대 자체가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장대를 바라보게 될 때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바라보게 될 때 불뱀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때 치료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모세가 들었던 그 불뱀을 만든 노뱀처럼 그것을 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서 이 불뱀처럼 들리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을 치유하기 위하여서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된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유월절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준비일에 잡히고 그리고 유월절에 그는 정말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가져오는 그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때를 아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운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서 치료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의 죽음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길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 나아간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아가지 않냐면 그 누구도 끌고 갈 수 없는 길이며 그 누구도 넘겨받음을 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땅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더 나아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언약적인 저주를 그의 몸으로 받아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적인 저주를 그의 몸에 받아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때때로 이 십자가를 지면 이틀 3일을 견디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이틀 3일을 견디는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팔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 자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팔을 줄로 맵니다. 그리고 발에 받침을 달아둡니다. 그러면요 이 몸무게 때문에 몸 자체가 찢어지는 아픔도 느끼게 되어지고 온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장면을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독수리들이 와서 죽은 시체처럼 되게 되면 살아있는 자를 파먹는 일도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하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 처참한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시면서 한 번도 그 십자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 멀리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지시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는 죄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의 따릉을 더럽히지 않도록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며 저주의 십자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진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 안에 가진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도무지 사람으로 얻게 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만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의 저주를 만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넘어가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무르시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릎을 받고 언약적인 저주의 해결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한 바 있습니다. 즉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올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져올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서와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속한 그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모인 그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제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당한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태도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빌라도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으니 도무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빌라도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이사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 유대지역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역을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를 조롱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비록 빌라도를 조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심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하여 자신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과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히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나라의 회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중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해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 이적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시며 자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였지만 세상이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어리석은 일도 아니며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런 어리석은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 왕 되신 것은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의 왕 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왕을 지금 유대인들 스스로 죽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사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인간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가이사인 인간 왕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아니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듯 빌라도는 마치 유대인들을 조롱하듯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그는 참 메시아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참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며 참 메시아는 모세가 불뱀을 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지금 폭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즉 라틴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며 그 왕은 참된 언약적인 저주를 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널리 선포하며 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지은 십자가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니 자기 스스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기꺼이 들려진 십자가입니다. 그가 기꺼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자기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에 회원되어져 지금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언약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동일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세상 것들을 겸하여 교회가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을 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는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감격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하는 그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유대인 대신 유대인의 왕 대신 그 사실을 인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십자가는 무시당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무시당합니다. 어떤 경우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게 될 때 이 사실들이 무시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도 안에만 아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